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1절 제가 3절부터 5절까지만 받도록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외칩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그 고백과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분명 우리가 부활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런가?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부활을 시켰는가? 4절의 이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표준 번역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준 번역에.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죠. 또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또 동참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분명 죄와 사망 이 모든 내용 다 해결받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안에 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밖, 그리스도 밖의 삶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삶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며 마귀를 주인으로 삼은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 안에 겉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 자기의 그 간증을 했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반기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사람, 겉사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다시 묶여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일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매번 그 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끌려 죄와 사망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정말 고민을 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또 깨달은 내용이 뭐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는 바로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을 알고 믿고 그 내용대로 살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겉사람 아직 연약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부활의 능력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무슨 말입니까? 믿는 너희들에게도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길 원합니다. 표준 번역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살리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것 같은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너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보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모르고 그냥 어디 한구석에 처박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답답한 거야. 야, 이게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데 왜 그것을 저기 처박아두고 싸먹진 않냐? 솔직히 제가 부활절 설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이제 30년이 넘습니다. 이 구절 처음 봤어요. 처음으로 내 마음에 와닿은 거야. 아, 이런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써먹질 못하고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표준 번역에 이 우리가 읽은 개정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 1930년대, 20년대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표준 번역을 읽으면 우리가 읽어서 아,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대.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저 주님이 살아나셨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 부활이 나도 부활을 힘을 입어서 나도 부활한다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육 간의 완전 해방을 잇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절마다 아 부활하셨네 뭐 우리가 성경에서 또 목사가 설교할 때 선포하듯이 아 나도 선포하듯이 그 선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을 내가 잊어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추인 보화 같이 저기 관심 밖에 두었다가 깨닫지 못하고 맨날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 왜 내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야? 왜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바뀌질 않아? 라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없으니 능력을 믿지 못하니 겉사람이 맨날 와서 찝쩍거리고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야, 내 준 거 있잖아. 써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과 절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받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부활에 받은 자, 동참한 자라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겉사람이 죽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 내 제자가 돼? 날 따라오려고 그래?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의 부인은 나를 부인한 건 겉사람입니다.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맨날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일,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못난 자아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정말 아까 찬양했듯이 모든 만물이 다 천국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질 못해. 은혜 받고 뜨겁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마음에 결심했는데 며칠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지를 않아서 그래요. 한 번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죽었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매일 죽어야 되는데 매일. 매일 죽지 않으면 겉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또 눌러 사망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 자랑한대요. 뭘 자랑하냐? 내가 날마다 죽어. 내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날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싸워 이겨. 근데 그게 자랑이야. 죽는 게.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니까 이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맨날 겉사람한테 지지만 이제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내가 날마다 죽기만 하면 그 죽는 그 순간 동시에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살게 해서 내가 겉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나이 70에 저는 지금 깨달았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 지난 일주일간 그냥 좋아가지고 붕붕 떠다녔어. 야, 이런 걸 몰랐었구나.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 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게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해준 일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를,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올라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어디다 그냥 처박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인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용하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이 되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야복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 야복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내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의 평생 쩔뚝거리게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쩔뚝거리며 사니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 정상 아닌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상이에요. 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히려 그 절뚝거름이 나의 환도뼈가 위골됨이 나의 겉사람이 빠져나간 흔적을 그는 날마다 걸으며 마주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싸워서 날마다 죽은 자국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흔적을 보면서 아, 내가 다시 이 자리로 가지 말아야지.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냥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끌려다던 옛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그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왜?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법,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과 같은 과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정말 우리는 그러죠. 야,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바뀌어? 이건 하루도 아닙니다. 몇 시간 만에 야곱이 바뀐 거예요. 분열이 밤에 거기서 야곱이 야복에서 밤에 한 사람이 걸어와서 씨름했죠. 그게 끝난 게 새벽에 그 해가 뜰 때야.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시간 안 됩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 뜨고 딱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야곱은 어떻겠어요? 에서가 달려올 때 벌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딱 볼 때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사망 이런 데 공포에 휩싸인 자가 아니야. 바뀐 자입니다. 담대 앞이 나가는 거야, 에서 앞에. 그러면서 딱 서 있는데 에서가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의 입맞춤을 하며 막 우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뭐라고냐? 원어에는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하나님을 안 되면 우리가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내가 누구 보고 하나님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경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수같이 여기던 그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결되니까 내 주변을 싸우고 있던 모든 지옥 같은 삶이 뭐로 바뀌었다? 아까 찬양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국으로 화하였도다. 사실 그들은 쌍둥이 아닙니까?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에서를 볼 때, 야곱이 에서를 볼 때 자기 모습이 에서의 모습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에서의 얼굴에서 자기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미 분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왜?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야곱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이제까지 원수처럼 보이던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원수로 여겼던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고, 그도 자신과 같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인 겁니다. 뭐냐? 아이고, 너도 불쌍한 놈이야. 너도 나같이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왜? 내가 받은 은혜 너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 원수같이,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 겉사람이 죽은 증거가 됩니다.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너그럽게 하라 이 말이야. 아, 인간적으로 서로 부딪힐 수 있죠. 생각과 살아온 배경과 내용이 다른데 생각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부부도 안 맞는데,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몇십 년을 살았어도 날마다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진정으로 뭐가 바뀌냐? 용납한다는 거예요. 아, 너 내가 다르다는 거 용납해. 아,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왜 내 생각 같이 하지 않아?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내 말대로 살지 않아? 그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얼굴과 내 얼굴이 다르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 저분도 나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성경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예요.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요셉은 어때요?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죠. 웅덩이에다 파가지고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루벤과 요셉, 유다가, 야, 그래도 우리 형제한테 그럴 수 있냐? 갖다 팔자. 그래가지고 이 애굽으로 나가는 미디안 그 상구들한테 팔아서 팔았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그래가지고 이 억울하게 이 보디발 거기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똑똑하니까 모든 일을 잘하는데 그 여자가 아내가 음욕이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요셉하고 잘려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 나중에 누명 씌울까봐 모든 누명을 요셉한테 씌운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거기서 2년 동안 감방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체험한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에도 이 요셉의 내용을 놓고 말할 땐 딴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거칠어지죠? 난 억울하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냄을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그도 인간인지라 왜 두렵고 왜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살리셔. 아,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때요? 바로 요셉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비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 알죠. 근데 그들은 요셉이 누군지 몰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거 나 알아. 바보 천치 아니야. 근데 내가 부활의 능력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려고 나를 미리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인간들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요셉의 형제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뭐로 봤느냐? 약속의 후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질 않고 아 하나님이 저들을 그래도 보존해서 당신의 약속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려고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먼저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시기 질투로 죽이려 했던 그 내용이 어때요? 다 녹은 거예요. 아, 저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자기의 그 역할을 한 거로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 요셉에게 체험이 됐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요셉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근데 형제들 아직 은혜 못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어때요? 떨리는 거야. 야, 저놈이 지금 야곱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지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우리 또 박살 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체험 못했죠. 부활의 능력 없죠. 그러니까 맨날 머리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 명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죽으면 죄송하지만 죽으면 우리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제발 우리들 뭐라고 해야지 못하게끔 말 좀 해주세요. 그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형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그 말을 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신 앞에 당신이 이런 얘기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건데 난 그거 믿기 때문에 벌써 예전에 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대. 부활 체험한 요셉 그 원한 없어요. 처음부터 처음 봤을 때 그 원한 복수 생각 없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또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므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자비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 요셉을 통해 그들도 어때요? 은혜를 받았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아, 정말 내 형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했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못 박은 자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완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함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너희들도 나를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조롱하고 욕하지만 너희들도 구원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될 자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제자가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찾았어요. 그 부활한 내용 보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그러면서 이름을 딱 댄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7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저 같으면 나를 배반해? 야, 너 이제부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 손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용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이런 음성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너 사랑하냐?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 그거 놓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베드로 부인했죠.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갈 게 없죠. 결국은 세 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왜? 그게 꼭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왜? 베드로를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고 진정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끔 길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에게는 용서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바로 부활을 체험한 자는 무조건 용서야. 저 사람이 어떻고 저랬든 뭐라든 나를 원수같이 여겼든 부활의 체험, 부활의 능력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용서야.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아직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면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 다 터는 거야.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하고 내 마음속에 꽁 하고 10년 전, 20년 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부활의 능력 받았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누가 너에게 불평하고 너를 막 저거하고 정말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되고 막 저걸 해. 개의치 않아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너희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베풀려면 어때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베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아닙니까? 이게 원수 사랑이 나의 부활의 증거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내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직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자기 딸에는 아주 많이 용서해 준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가 부활한 자의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삶으로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네가 날 이만큼 상처 줬어? 어디 보자. 나도 너 상처 줄 거야. 너는 깨끗해.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서 말을 지어냅니다. 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느냐? 잠언서 10장 12절에 말씀했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면요, 내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죠.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는데. 잠언서 17장 9절에 또 나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내용을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보다 더 큰 게 사랑이죠. 용서는 내가 용서하지만 사랑은 어때요?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외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야곱은 얍복다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의 성품이 변화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처럼 여겼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고백을 하고 원한을 품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자녀들까지 돌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부활하신 후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진정한 부활이 뭔 줄을, 사랑이 뭔 줄을 깨우쳐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그들이 앞서간 부활의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고 더 나아가 변화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아까도 자기 자신 안에서 고백했죠. 싸우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 부활의 진짜 능력과 그 내용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모든 내용을 전심전력을 하며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구절 다 찾아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 찾으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체험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6년 부활절이 우리 각자의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받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왜 되지 못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낙심을 수없이 했음을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했듯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체험하고 주님과 같이 죽고 마침내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활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지 않고는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와 고집과 힘과 교만을 꺾어 오로지 아버님만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아는 영광의 빛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자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러한 부활의 체험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우리의 손을 벌려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일이 우리 사랑제일교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